다시 한번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거든요. 고난주간은 더더욱 우리가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가정의 그 둘째 아들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드리는데 너무 우픈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이제 부흥회니까 매일 저녁마다 우리 아들들하고 같이 집회를 가려고 저희 아내가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고난주간 연합 집회를 하니까 아름빛교회가 아니라 저쪽 칼빈대 가서 같이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둘째 아들이 저희 둘째가 뭐라고 하냐면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이어서 연합으로 함께 집회를 할 거라고 했더니 저희 둘째가 이제 막 중학생이 됐거든요. 이제 6학년에서 중1이 됐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미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야. 그러니까 목사 아들이고 어떡하면 좋을지. 근데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시거든요. 그래서 6학년에서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공부 양도 늘어나고 학교에서도 늦게 끝나고 학원도 한두 개 다니다 보니까 매일매일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제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네. 몇 주 전에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이제 설교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인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의 하나됨과 성찬식입니다. 성찬식과 이 교회의 어떠함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결부되는지를 좀 나누어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말씀 한번 띄워 주실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이 말씀 기억하시죠? 저게 기도에만 힘썼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가지에 집중했다. 네 가지에 힘썼다. 네 가지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데 헌신했고 교제하는데 헌신했고 떡을 떼는 일에 헌신했고 기도하는데 헌신했다. 그걸 이렇게 이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첫 번째 인상인데 이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몇 절 더 내려가면 놀랍게도 이 떡을 뗀다. 이게 이제 성찬식과 관련된 표현이에요. 그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떡을 떼며, 자 집에서 또 떡을 뗐대요. 성찬식을 했다는 겁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마지막 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이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인상으로 이렇게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떡을 떼는 일에 집중했다. 집에서 모여서 또 떡을 떼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놀랍게도 이 부분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떡을 떼었다. 떡을 떼었다. 성찬식을 거행했다. 예,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인데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뭘 하러 모였대요?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답니다.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잠깐 띄워주십시오. 이게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성찬식 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성찬식은 우리가 지금 거행하는 이런 약식 성찬식이 아니라 일종의 식사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성찬식 의식하고 딱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주간에 언제 했다 그래요? 첫날입니다.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자, 일주일의 첫날을 이야기해요. 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죠, 여러분? 자, 주일 맞습니까? 일요일 맞아요? 네. 2015년에 한국 사람들이 그게 다 고민이 되네요. 왜냐하면 달력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달력에 보면 일요일이 첫날로 나옵니다. 빨간 글씨로. 그런데 상당히 또 절반 이상의 한국 사람들은 일주일의 첫날을 월요일로 알고 있어요. 다시 퀴즈 드릴게요. 월화수목 금토일이 맞습니까? 1월 화수 목 금토가 맞습니까? 모르겠네. 네. 확인해 봤더니 한국 국내에서 약속한 어떤 표준화된 문서에 따르면 월요일이 첫날입니다. 월화수목 금토일이 맞아요. 한국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이 첫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 화수 목 금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국도 이걸 따라요. 미국도 일요일이 일주일의 첫날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건요, 안식구 다음날, 토요일 다음날인 일요일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그 주일날, 일요일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함께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20장 11절에도 또 나와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성찬식을 하면서 식사까지 이어졌고 그 이후에 교제와 나눔이 한참 동안 또 지속이 돼서 날이 새기까지 소위 다락방 모임을 한 거예요. 그들이 함께 그렇게 교제를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35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네, 이렇게 떡을 떼어서 함께 먹기를 시작했다. 떡을 떼었다라는 고백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교회에 대한, 교회의 태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가운데 아주 곳곳에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빛 교회는 일주일에 보통 두 번 성찬식을 합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해요. 그래서 봄에도 가을에도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던 그 다음 주일에 저희가 성찬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 일정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주일 성찬식을 한 것입니다. 매주일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떡을 떼고 성찬식을 하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이 식사의 교제는 적어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까지 그들이 빈번하게 매주일 그렇게 떡을 떼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1년에 두 번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주일 그런 성찬식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떡을 떼면서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명령임과 동시에 예수님을 매주일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성찬식이 우리와 같은 이런 약식 성찬식이 아니라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식사교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매주일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이렇게 최후의 만찬 시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는 그 전날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한번 띄워주실까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이게 기억하라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 성경에는 remember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죠.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을 나눌 때마다, 잔을 나눌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부탁하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 절에도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똑같은 표현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내 몸을 준다.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붓는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대목입니다. 성찬식은 뭐냐? 왜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거의 매주일 성찬식을 거행했느냐?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잘 진행해 가기를, 잘 이렇게 수행해 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1년에 두 번 이제 약식으로 좀 진행을 해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더 빈번하게 거의 매주일 이 성찬의 빵과 떡과 또 잔을 나누었습니다. 성찬식 때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몸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께서 보이신 십자가 희생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는 게 바로 이 성찬식에 담긴 의미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주일 성찬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또 그걸 지금 이제 1년에 두 번 하는 게 너무 빈도가 적다 해서 한 달에 한 번 첫 주일에 성찬식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아까 나를 기념하라 하셨거든요. 다른 말로 나를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이렇게 제정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들이더라도 성도들이더라도 예수님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이 성찬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종의 제도로서 그림원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진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섬김,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나중에 또 이런 식탁의 교제,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몸된 교회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부탁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고 심지어 외우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식탁 교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놓으세요. 근데 이게 흔히 이 말을 딱 듣자마자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죠.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겠다, 하신 이야기겠다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이 이야기를 건네신 겁니다. 이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는데요. 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소위 미적지근했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교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찬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또 그동안 등한히 여겼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결단의 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뭐 어마어마한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놓으시는 이 친밀한 사귐, 진실한 교제의 초청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응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교제 나누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정말로 정말로 그것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아름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평생 예수님과 더불어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버타여 살아가는 게 그게 예수님의 꿈이기도 해요.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활력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또 생명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자유와 기쁨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그 부탁을, 그 초청을 이렇게 건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친구 관계가 되어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는 우리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기를 예수께서 꿈꾸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의 떡을 나눌 때 우리가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게 약간 의문문이에요. 수사적 의문문인데, 의문문인데 여기 보면 참여함이라는 좀 약간 아리까리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 참여함이라는 말은 이게 교제 혹은 사귐이라고 번역되는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사귄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의 잔을 받고 성찬의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더불어 교제하고, 또 성찬의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또 우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일종의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매우 신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득히 예수께서 임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내가 그래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야지. 예수님의 친구 되어 내가 살아가야지. 그 소망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할 때마다 아주 오래된 찬송인데요. 찬양인데 이 찬양이 계속 이렇게 떠올라요.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불러볼 테니까 좀 여러분들도 따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와 친구 관계가 되기를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는 예수를 친구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세요. 성찬식 때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첫 절은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께서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예수께서는 여러분과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과의 진실하고도 친밀한 사귐을 원하세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거예요. 이 예수님의 꿈이 예수님의 이 마음이 너무나 너무나 고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사람, 예수의 친구로서 아름답게 결실하는 정말 멋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꼭지만 살펴볼 텐데요.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성찬식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실까요? 16절 방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포인트를 제가 색을 칠해놨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랬습니다. 뭔가 하나라는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근데 번역이 좀 투박해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빵이 하나인데 우리가 다 그 빵을 함께 나눠 먹음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빵이 원래 하나인데 우리가 그 한 빵을, 하나의 빵을 함께 나눠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 그 빵이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성찬을 준비할 때 보면 여러분 잔을 다 각자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 이게 빵, 약식으로 빵이 돼 있는데 그 병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떡도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드려요. 떡도 하나씩, 잔도 하나씩 이미 쪼개진 거를 나누어 드리는데 원래 성찬식에는요 하나의 빵을 갖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을 뜯어서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빵을 나눠 먹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잔도 코로나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의 잔에 채워서 돌려 마시게 돼 있는 거예요. 빵도 하나고 잔도 하나인 것입니다.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성찬은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빵, 하나의 떡을 나눠 먹고 하나의 빵, 하나의 떡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이 떡은, 이 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 생명의 떡,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누어 먹은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드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떡 대신, 그 한 빵 대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을,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어 먹었으니 우리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 담고 있는 또한 중요한 의미이기도 한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이렇게 성찬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우, 온 성도가 생명의 빵 예수 안에서 하나되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 하나됨을 위해 깊이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마 이제 성경을 좀 관심 있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신약 성경 뒷부분에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들이 뭘 강조하냐 하면 너희는 하나이다. 너희는 하나되었다. 너희는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었으니 우리는 하나이다. 그리고 심지어 식구이고 가족이다. 그런 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교회의 어떠함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설교의 이제 본문인데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강조한 데는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 고린도 전서 후서 읽어보면 야,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문제덩어리의 총집합이에요. 온갖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또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문제 막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다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았는데 그중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분파의 문제, 파당을 짓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적어도 네 개의 파가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파는 바울파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 쪽의 사람이야.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베드로파예요. 개바파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그래도 초대교회의 대빵은 사도 베드로지 하면서 베드로 쪽에 딱 이렇게 라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볼로라는 성경교사, 탁월한 성경교사에게 영향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는 그딴 거 다 모르겠다. 우리는 예수파다. 이렇게 네 개의 파가 딱 나누어져가지고 고린도 교회 하나인데 교회 안에 네 개의 분파로 최소한 나누어져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잘게 쪼개져서 파당을 지어서 분파를 이루어서 그런 식으로 몸된 교회를 운영해가고 또 성찬의 떡을 떼어가는 것은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 그것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통렬하게 지적합니다. 그 말씀이 한 장 넘기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아주 세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으니? 분열되어 있으니 그런 식으로 쪼개져 있으니 그래서 싸워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우리가 크니 네가 크니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다투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아무리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눈다고 해도 그것은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의미가 없다, 원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아픈 말을 꺼내놔요. 또 먹을 때에 여러분이 가져온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지 않고, 원래 성찬은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인데, 각자 자기 것을 먼저 먹어버림으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마셔 술에 취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우리처럼 약식이 아니라 식사까지 이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파벌이 돼 있으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같이 먹을 거 한 번에 준비하지 말고 각자 먹을 거 가져오자. 좀 심하게 말할게요. 꼴도 보기 싫다.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각자 먹을 걸 따로따로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중에 어떤 사람은 사실 이따가도 나오는데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성찬식에 가져올 그 떡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몸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떡을 나누어 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배고픈 채로 돌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이냐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만찬을 너희가 온전하게 지키는 거냐고 사도 바울이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찮게 여겨 자기 음식을 가져올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창피스럽게 만들 작정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일에 대해 여러분을 칭찬해야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성찬의 빵을 나누고 성찬의 잔을 나누는 너희들이 그렇게 쪼개져서 그렇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에 어려움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헤아리지 않는다니 너희는 당신들은 성찬의 원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바울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33절 말씀, 사도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나 꺼내놓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주의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려주십시오.
자, 서로 기다려주십시오. 서로 헤아려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다린다는 말도 좀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모든 것들이 좀 풍요로운 사람은 교회에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자기가 먹을 것도 준비해서 와요. 그런데 가난한 노동자들은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시간에 겨우겨우 도착하면서도 맨몸으로 올 수밖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기다려달라고, 기다렸다가 함께 나누어서 먹으라고. 그게 원래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너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의 꿈인데 그 꿈과 정반대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서로 기다려달라. 서로 헤아려주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너희가 하나된 이 공동체를 잘 이렇게 세워가도록 해라.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유익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진작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이구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떡을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구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식으로 조금 더 제가 성경의 백그라운드는 잘 끌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그 제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꼭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믿음이 강하고 여러 가지가 넉넉한 분들은 그것보다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돼요. 빨리 가는 거, 효과적으로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100m를 15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m를 20초에 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두 사람이 함께 하나 되어 뛰어야 한다면 누가 누구에게 보조를 맞춰야 합니까? 15초 뛰는 사람이 20초 뛰는 사람과 함께 느리게 뛰어야 합니다. 20초에 뛰는 사람은 절대로 15초에 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내가 5초 늦게 뛰고 그와 함께 달려가더라도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꿈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자나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나 모두 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됨을 더욱더 꿈꾸고 그것을 진작시키는데 마음을 쏟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빵, 하나의 떡을 떼어 먹는 식구이자 가족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이 중에 한번 여러분들 마음으로 답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분이십니까? 약한 분이십니까? 그럼 다 아우 저 믿음 약해요.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서로서로를 살펴주시고 서로서로 기다려주시고 서로의 형편에 맞춰주십시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는 그 하나의 빵을 함께 뜯어먹는 가족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나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그 이야기가 또 잘 들어있는데요. 첫 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어야 합니다.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100m를 20초에 뛰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사도 바울의 요구입니다. 공동체여 그리스도의 지체된 너희들이여 너희가 한 떡을 먹으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서로서로 받아주어라. 서로서로 받아주어라. 서로서로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헤아려줘라. 그게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성찬의 본 의미를 아름답게 되살려가는 유일한 방식이다.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아름빛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